제1문답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1문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문답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다섯 가지 문서를 남겨놨는데 그 다섯 가지 문서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가 있죠.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가리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44년부터 47년까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표자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로서 85%가 학사 내지 석사 학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세기까지 박사 과정이 없었고 석사 과정까지만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모여들었던 이 대표자들이 얼마나 수재였는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본래는 사실은 하나의 요리문단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유하고 고기를 한 접시에 담을 수 없죠. 물론 뭐 요즘에 종이곽 우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뚫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물 자체를 거기다 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조금 그냥 맛만 봤던 물론 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했지만 바로 그 소요리 문답으로서 107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요리 문답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목사와 그 다음에 신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교리 교육용으로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대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딱딱한 음식을 드셔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파송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파송한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그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35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리문답 해설가인데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그가 말했는가 하면 이 대요리문답은 분별력을 소유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대표자들은 이 대요리문답을 가리켜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F 토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요리문답은 주로 매주일마다 개혁주의 신앙의 교훈을 위한 목회자들의 규칙서로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2000년도만 해도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었는데 한 10년 지나가니까 교리바람이 이렇게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교리가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많은 교회가 소요리문답은 공부를 하지만 대요리문답은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대요리문답을 먼저 다 공부한 분들 계세요? 아마 한두 번 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17세기 때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공포되면서 소요리문답이 대요리문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짧기도 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소요리문답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요리문답에 아주 보아와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77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맛보기를 잠깐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교재 77문을 보시면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나타나고 있죠. 28쪽에 잘 보세요.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지만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칭의에서는 죄를 용서해주고 성화에서는 죄를 억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죄에 대해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평등하게 해방하시고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그들이 결코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잘 설명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30문부터 32문에 보면 은혜 언약에 대한 진술, 보통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개념, 이런 은혜 언약에 대한 개념도 갖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아주 풍성하게 주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청교도의 윤리적 사상에 대한 탁월한 개론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요리문답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대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소론이 끝이 나고 오문까지 소론이 끝이 난 다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번 81페이지를 한번 아니, 81페이지가 아니죠. 34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사람의 의무에 대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90문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1문부터 196문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1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 질문입니다. 늘 철학가들이 묻는 질문이죠. 너 왜 사니?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냐? 하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 기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삶이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의도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은 항상 허무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의도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너끈히 견뎌낼 만한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삶이 의미가 없다,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본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을 과연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컵도 말이죠.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받침대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덮개도 있잖아요. 여기에 놓여있는 물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존재의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재질, 모양, 크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5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문으로 가보시면 우선 창조사역에 대해서 묻고 있죠. 창조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사역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로부터 그 자신을 위하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로부터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창조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문을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습니다. 땅의 흙으로부터 남자의 몸을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지으셨으며 그들에게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정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할 가능성도 있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고 특별히 인간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자식이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식을 잘 되려고 세상에서 등등거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건강만을 위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는 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냥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첫째 되고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목적들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세기, BC 1세기 로마 철학자 기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최고 선악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모든 목적에도 위계 질서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궁극적 목적이 있는 거죠. 2차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죠. 하위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도 그랬고 또 18세기 붕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도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미덕은 존재 중에 존재요, 존재 가운데 가장 크시고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가장 주요하게 존재한다. 미덕 중에 미덕이 누구에게 존재한다고요? 존재 중에 존재요, 존재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그분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을 찾아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만나는 목적.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목적,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고 이 목적은 더 이상 증명될 필요가 없는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을 수 없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토기장이 비유하시죠. 로마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 오광으로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오광이 토기장이한테 왜 저를 오광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달리 더 이상 대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이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분만이 지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면 뭐 하겠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가 있고 삶이 윤택하면 대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맛보는 거. 그죠?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즐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영화롭게 하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지평선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높은 산맥, 로키 산맥에 간다든지 하여튼 가가지고 뭐 또 뭐 남미 같은 데도 간다든지 정말 아름답다. 천국 가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상류로 올라갈수록 더 좋은 물을 얻죠. 그죠? 그래서 최고의 목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그 삶은 가장 고상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요 또 선의 근원이요 모든 천지간의 선의 시작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선이 아닌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죠. 육신적 감각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소율이 데려온다 옆에다가 공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 조금이라도 필기를 하시라고 일부러 돈을 더 많이 한 10만 원 더 들여서 그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안 쓰셔도 돼요. 꼭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의도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번역하면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그래서 인간에게는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 차원에서의 갈망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로 만족하지 할 수 없는 어떤 모종의 갈망이 인간에게 있는데 왜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그 마음을 주는가 하면 우리의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즐긴다든지 할 때 그 하나만을 계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일정 기간 동안 하다가 이렇게 갈아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찾아 올라가는 단계, 계단에 불과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일에 처음에는 심취했지만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찾아가게 되는가?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사물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감각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감각을 갖고 있을 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새가족 성부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본을 봐야 얼마나 지금 망가지는지를 알 수 있다. 정말 새 물건을 보면 망가진 물건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망가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망가진데도 불구하고 망가진 줄 몰라요. CCTV로 촬영하고 손도장 찍고 공증서 쓰고 건물 지으면 감리사 동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 취급하는 겁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관리와 감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선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거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다 가니까.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의 체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감사, 예배, 사랑, 순종.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 예배, 사랑, 순종.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여러분들의 생에 뭐 특별한 만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구속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뭐 십계명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3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홀로 참된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뒷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문답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가 공부 잘하는가? 공부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뭐 자신이 원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가? 무엇을 즐기는가? 솔로몬의 예를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있는데 생각이 정돈되지 못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남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한고? 남는 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자를 뭐라고 규정했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했죠. 신자를 무엇으로 말했느냐?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최고의 목적이고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가장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말했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타 종교는 금욕, 고행, 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죠?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죠? 자기 부인. self-denial. 근데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돼요. 억지로 막 하고 싶은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가치 없는 것이어서 그냥 내어버릴 정도로 취급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둘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물이라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고상한 목적, 높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 죄요, 포기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궁극적 영광이 되는가 질문하시면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일문답 제1문답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잘 숙지하고 이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영혼의 삶의 방식으로 장착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도 고역이 아니라 참으로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너무 커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런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